예, 오늘 유다서인데요. 유다서는 보시다시피 한 장입니다. 한 장이고 되게 짧습니다. 그런데 이한 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학자들도 이 유다서를 묵시록의 영역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목회서신의 영역에 넣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을 정도로 두 가지 요소들이 적지 않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계시록의 축소판이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계시록의 요소들이 유다서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그 설교 제목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위에 서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원어를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다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게 아니었고 2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것이 유다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명령문이 9개가 나옵니다. 명령문이 9개가 나오는데 5개가 명령문이고 4개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 부분이 가장 주요되는 강조고 나머지 분사형으로 된 명령형은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붙여주는 설명이 20절에 또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다서를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한번 볼 때에 그래도 전체를 한번 이해해야 마지막에 저희들이 보았던 1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부터 천천히 좀 진행을 하면서 유다서 전체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오늘 글을 쓰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 그 로마의 도미티아노 황제와 또 교회 내부로 그 파고들었던 거짓 교사들, 그 가운데 혼란과 위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아시아 일곱 그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그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 더큰 범주 안에서 그 교회 외적으로 세력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면 유다서는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환란이 생기는데 유다가 그 거짓 교사들에게 쏟아붓는 심판과 그다음에 어떤 저주스러운 것들을 보면 계시록에 나열된 내용과 결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는 그런 묵시적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지금도 그러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 가장 위협적인 이단 거짓 교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예수에게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는 온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 초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온전한 신일 수 없고, 또 그리스도는 인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을 미혹했고 성도들은 거기에 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미혹할 때에 단순히 그들은 철학적인 또는 지혜로 그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났고 실제로 낙심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이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는데 유다도 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거칠게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시하셨으며,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의 교만, 자기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 가르침이 더 온전하고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빗대어서 오늘 이 천사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오늘 거짓 교사들의 너희들의 결론도 너희들의 결말도 이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떠났던 악한 사단 마귀 권세, 그들이 영원한 그 결박으로 허감 가운데 가두어진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러한 아주 무서운 형벌 가운데로 너희들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통,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신실하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함께 있어서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주님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고 나는 확신을 하는데 왜 나의 삶의 현장에는 악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이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이다 하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이런 고민과 갈등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6절에 말하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미가엘이 등장을 하거든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가보면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나옵니다. 용, 예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건 아마 태초에 이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한, 오늘 유다가 말하는 것에 대한 또 세부적인 내용이 아마 계시록 12장으로 보면 될 겁니다. 천사들이 그 미가엘과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면서 결국 싸워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이 미가엘을 그 군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군주들 가운데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미가엘의 그 지위가 상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뱀, 용, 사단, 마귀가 그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땅으로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성도들과 싸워서 그 예뱀이, 사단이,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니까요. 우리 이겨야 되겠죠. 우리는 이긴다. 그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가지고 땅에 다니면서 온통 전도하는, 우리는 이걸 2000년 전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그걸 해석할 게 아니라 2000년 전으로 그것을 되돌려서 그 위협이 아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늘려있는 곳곳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가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가서 외칠 때, 사도들이 가서 외칠 때에 악한 사단마의 권세는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외쳤는데 목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외쳤는데 그들의 생명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하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가 그들의 구주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외쳤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말씀을 외칠 때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무리들이 그 전도자들을, 그 증인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들이 얼마나 그것이 고소했겠습니까? 그 증인들이 좋은 말만 외쳤겠습니까? 오늘 유다가 외치는 거 보십시오. 너희들은 영원한 어둠 가운데, 허감 가운데 갇히게 될 거야. 너희들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일 거야 라는 것을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던 자들이 그 복음 때문에 죽어서 땅에 나뒹굴게 될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물을 나눠주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것을 여러분 2000년 이후인 지금으로 한번 끌어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그들이 죽어나갔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두 정인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 나는 그 두 증인처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모든 안위를 제껴두고 복음을 위해서 내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그 현장 가운데 불편함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인가?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을 인한 고난인가? 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야기하기를 너의 실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내가 말을 잘못하고 행실을 잘못해서 받는 수치와 고난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말할 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분 한 분으로 충만해서 그분 위에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 자기가 순교당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쫓겨난 그 옛뱀, 용, 사단마귀,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 원수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던 그 우는 사자 같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또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이, 사단의 권세가 오늘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난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바다에 그 발을 딛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살아있는 이 성도, 땅에 있는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와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고난, 그 환란, 그 악에 대한 문제, 여러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었던 두 증인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3일 반 만에 살아납니다. 그를 죽였던 그 짐승과 그 밑에서 예물을 서로 나누었던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놀라합니다. 궁극적 승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고난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악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내가 죽기까지,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내어놓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외침,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죽음의 현장에 갔어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온전히 죽게 될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지게 될 때에 나에게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모든 고통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우리 가정은 독립운동가의 가족이야. 우리 할아버지, 너에게는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야. 독립유공자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좀 뻑입니다, 아들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 선친께서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정조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씩 이 아들이 안 믿는 것 같으면 네이버 들어가서 칩니다. 제 할아버지 성함을 함자를 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조할아버지 함자를 치면 네이버에 저희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의 그 함자가 뜹니다. 그 일들도 다 나오죠. 보여줘도 얘가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 같은 남씨하고 다 우리 할아버지인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최근에, 아주 최근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제 생긴 그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그 대우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는 이제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집에 갔더니 우편물에, 보훈처에서 날아온 우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가 개봉을 해보니까, 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비 지원에 대한 그 실태조사 파악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제 첫 페이지에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함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 손 밑에 제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제가 봐라. 봐라. 이제 됐냐? 이게 나라에서 확인해 준 거야, 너. 이제는 네가 좀 더 자신감을 가져라. 뭐 그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그 부사관 중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사관 열심히 잘하고 나왔어. 이런 게 이제 있어요. 물론 믿음이 최고지만.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지향하는 그 지향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 그분이 확실하게 살아서 내 삶의 현장에 내 전부를 주관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지구와 이 모든 하늘의 별과 저 태양과 바람과 공기와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어떤 있었던 존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삶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닥쳐졌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만 바라보세요.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의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이단이 되게 많지만 이때는 훨씬 더 심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과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라함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짓 교사들에게 아주 무서운 그 저주를 퍼붓고 있죠. 너희들이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여신자 이세벨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지겠다.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복음 위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이 유사복음은 아닙니까?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워낙 요즘에 유사복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그 거짓된 복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한 복음을 잘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배울 때는 여러분들의 진장님들을 반드시 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혹시 괜찮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어제도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3.1교회 안에 지금 사이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이비라기보다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은 사이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단이 들어왔고 그분이 말하는 전체적 정황으로 봤을 때는 신천지가 거의 90% 확실합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답답하게 됐는데 제보하시는 분의 신변에 안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는 여러분의 진장님에게, 교육자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저 보시죠. 예. 기억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회상을 해서 많이 다시 한번 곱씹어봐서 사도들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네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한번 끌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회상을 해보고 사도들은 도대체 어떤 말들을 우리에게 남겼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 잘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저는 본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예 됐습니다. 한번 여기 끊고 갈게요. 지금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베소교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장로들에게 에베소교를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부를 하면서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도 보면 바울이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말씀 앞에 맡기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죠. 이 유다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수신자들, 오늘도 이 구원에 대해서 단번에 받았던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힘써 싸우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사도들이 남겨놓은 그 말씀의 터 위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기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어떤 자매가 금요일날 우연하게 영성집회 때 제가 3층 외부 안내를 쓰고 있는데 교육자와 같이 서 있는데 와서 물었어요. 혹시 3.1교회 신천지 담당하는 분 아십니까? 그래요. 접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모 대학에 공부하는 친구인데요. 신천지에 관해서 신천지에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신천지의 사랑은 뭐며 신천지의 믿음은 뭐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신천지에게 사랑이 있나? 제가 볼 때 신천지에게는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이단에 들어가도 그 이단에도 자기들이 그 신앙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신천지의 가장 궁극적 가치는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을 빼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전략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약국 가신 어떤 분이 신천지에 전도를 당해가지고 간 거죠. 갔는데 신천지는 시험을 많이 칩니다. 성경 공부하고 시험 치고 성경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래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자꾸 이게 뭐죠? 이렇게 과락이라 그래야 되나요? 낙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 분을 어떻게 해요? 당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의 목적은 자기들이 말씀을 다 외워서 암송을 해가지고 기성교회 목사라도 전도해낼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잘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 낙제를 하니까 이 사람은 전도를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실력이 미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오지 마세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내가 약사인데 이거 과락 당해가지고 여기서 잘린 거는 내가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쫓겨난 센터 말고 다른 센터로 간 거예요. 나는 여기 합격하고 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그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랑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도구로 기능으로서만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뛰어가는 이유도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에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급 높은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자고 또 성령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20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오늘 주제에 다 다다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원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걸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무 멋있습니까? 제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믿음이 얼마나 거룩한, 이게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믿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허감의 그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어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습니다. 선물로 얻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러면 사실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사랑이 원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건 아닙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사실 얼마나 지극히 대단한 것이에요. 그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했어요. 그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이건 뭘 위한 거였냐 그러면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입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래?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뭐죠? 너를 거룩한 믿음 위에서 너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실천적 덕목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그 믿음 위에 세우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전부를 버려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과 기다림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한 장만 여러분 앞으로 제껴볼까요? 한 장이 아니군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가까이 있어가지고 제가 착각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또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를 네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인내가 필요함은. 결국 이 인내는 무엇을 이룹니까? 39절을 보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까지 우리를 가지고 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계시록과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그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외치는 것은 이기는 자는 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의 문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의 문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한 교회는 책망하기도 하고 잘한 교회에게는 칭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잘라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온전히 빛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된 삶을 살라는 거죠.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착한 행실로, 거룩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눌 말씀이 많지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또 기도에 용사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특새 마치시고 또 피곤하신 가운데에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여기서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자가 가만히 들어오다 들키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내 공허한 마음, 내 빈 마음, 내 아픈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빈 마음과 아픈 마음과 공허함을 다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길이 아무리 막막해도, 내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보이게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풍요해집니다. 내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으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외친 말입니다. 네가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때에 주변에 그 악한 사단마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괜찮다는 겁니다. 네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네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충성해라.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받게 되는 흰옷,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증언하다가 그들이 순교하게 될 때 흰옷을 입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자랑하는 14만 4천은 그들의 인을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순교자들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죽기까지 싸우고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의의와 칭찬과 존귀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마의 권세가, 그 옛뱀, 큰 용이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 아마 문 밖에서부터 우리를 삼키겠다고 입을 벌리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가기 전에는 한순간도 그 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악한 사단마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악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더 큰 좌절 속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자세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다시 한번 거울을 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여기에다 좌절해야 되겠는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죽음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좌절해야 되겠는가? 그래, 내가 내 앞에 미리 이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 이겨보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사리 분별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도 못 이기겠는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순간,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죠. 모든 것이.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고 나면 살맛납니다. 할렐루야. 이틀 이제 새벽 기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과 또 여러분 삶에 늘 묵상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눈앞에서 벌떡 일어나고 세워지고 여러분이 그 나라를 만지고 누릴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성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 그것들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잘 지키고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